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이집트의 중재로 오늘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오늘 공격이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 무장세력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예정대로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는 아직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채 중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제안 여부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에서 두 개의 주요 병원을 계속 봉쇄한 채 탱크들을 인용해 중부와 동부 지역을 포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칸 유니스 인근 바그 수아윌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9명이 사망했고 가자지구 중부 알 마가지 난민 캠프에선 또 다른 공습으로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러나 알시파에서 작전 중인 군이 이 지역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던 총격범을 사살하고 무기를 발견했으며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선 15명의 무장 세력을 사살했고 알 아말 병원 근처를 포함한 칸 유니스에서도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공습을 통해 알시파에서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무장 세력 수백 명을 사살하거나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의료진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체포했다고 비난하며 의료시설 내 무장세력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미사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바티칸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부활절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복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한다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화는 무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보장,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며 가장 중요한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북한의 자유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줬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구절을 인용해 거듭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선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해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25%에서 30%에 달해 최대 종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도어즈 등 세계 기독교 감시기구들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해마다 지목하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북한의 종교 자유와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평양 경기를 취소한 북한에 대해 0-3 몰수패 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FIFA로부터 이런 징계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황해도와 함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남과 함남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내일 낮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5도, 낮 최고 1도에서 17도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다음 달 말에 종료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지원한 북한인 6명과 업체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상호 안보 협정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윤극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리가 28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안보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nited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the outcome of today's vote. Today's vote was nothing more than the attempt by one council member.
우드 차석 대사는 미국은 표결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면서 오늘 표결은 한 이사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또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대북결의에 따른 전문가 패널 설립에 찬성했던 나라입니다. 이번에 왜 임기 연장 결의안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까?
예,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에 일몰 조항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몰 조항이라는 것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효력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얘기인데요. 이 외형상 일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의도는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서도 바로 나타나는데요. 네벤자 대사는 안보리 발언을 통해서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적절성을 잃었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번에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반대한 것은 사실상 최근의 국제정세, 러시아가 관계된 그런 국제정세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놓고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북한과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약과 군사 장비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것 역시 그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 패널이 대북결의 위반에 대한 말하자면 조사라든지 감시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이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통해서 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 노출될 것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해서 이 한국의 유엔 주재 대사죠. 황준국 대사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범죄가 지금 행해지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은 북한의 안보리결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해서 또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로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통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 정권과 또 이를 돕는 정부, 기관, 개인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또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또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또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 정권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왔던 거죠. 특히 객관적인 증거와 정보를 토대로 제재 결의 이행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또한 어떤 국가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행위를 눈감거나 허술하게 해서 제재를 무력화하는지를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지적해 왔습니다. 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렇게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는 이런 과정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엔 대변인이 밝혔듯이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유지되고요. 또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이 개별적으로 북한 정권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보리가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한 전문가 패널만큼 구체적이고 또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게 여러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정부와 민간을 상대로 구체적 질의를 하고 또 관련 문건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나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죠. 이런 통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가 더 증가하고 또 압박할 수단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최근 수년간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대북 제재에 있어서 미국이랑 또 이 서방국들과 다른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강대국이고요. 아울러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말하자면 이 두 나라 역시 동의했고 찬성했기 때문에 제재 결의가 과거에 통과됐던 것인데요. 이런 두 나라가 사실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등 서방국들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정세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접히 또한 연관이 돼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후반기서부터 미국은 중국과 상당히 치열한 말하자면 경쟁 관계를 지금 펼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과 굉장히 그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제휴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굉장히 기여하고 또 필요해진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바로 지난 2년전부터 북한은 대북 제재 이행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나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의 근년에 잇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그러니까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든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아무런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도 현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펴면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그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이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출구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북 제재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앞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전문가 패널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대북제재의 산하 전문가 패널이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 정권의 1차 핵실험에 대해서 대북결의 17185를 통과시킨 뒤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17185위원회란 이름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었죠. 김정은 정권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 결의 18745를 채택하고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을 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대북제재위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하야 당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가며 핵미사일을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각 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등을 토대로 상세히 소개해서 보고서 발표 때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불법 한적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도록 도운 각국 기업과 개인들을 적발해 발표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저승사자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김정은 정권의 사치품 구매 현황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노동 착취 상황을 자세히 밝혀서 주민들은 열악한 삶을 사는데 인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가 재원을 전용하는 등 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보고는 비단 유엔 안보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엔 총회와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반영 명시되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없게 된다면 이 북한의 불법 무기의 심각성이나 노동 착취 등에 대한 그런 국제 관심도 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또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이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돼 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거부로 연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또 외국 업체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부족한 국가 재원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 과연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별로 그리고 또 그 민간 단체들이 여러 가지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북한이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재원에 40%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전체 외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한국 등 국제사회가 추정치로 얘기한 것들을 보면 북한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이제 1년 전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2년에 미사일 도발에 8억 8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부족한 식량 전체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제 전체 어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이 미사일과 핵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은 그 중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사실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북한의 그 예산안을 보면은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방과학과 무기 개발에 국가 지출의 15.9%에 해당하는 자금을 책정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비의 이제 한 16% 정도를 전체 예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북한이 이렇게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따른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이제 말하자면 낭비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 때문에 정상적인 대외 교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유엔이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대외 교역이 불가능해지고, 이 때문에 사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더더욱 말하자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 그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과 업체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네, 이번 제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중국, 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 6명과 업체 두 곳입니다. 개인은 한철만, 전현근, 정성복, 오인준, 리동혁, 유부흥 등 북한 국적자 6명이고요. 이 업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록법인인 알리스,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록법인인 파이오니아 뱅컨트스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 또 해외에 있는 북한 정보기술, IT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 자금을 옮기거나 위장하고, 또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비밀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돕고, 또 불법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획을 조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스와 파이오니어 뱅컨트스타 부동산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모회사인 진영 정보기술협력회사에 자금을 지급해서 제재 명단에 이번에 올랐습니다. 진영 정보기술협력회사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과 관련해 제재한 기관 중 한 곳이었죠. 또 북한 국적자 전현근은 알리스의 팀장인데요. 파이오니아 뱅커트스타 부동산으로부터 이 진영 회사의 대금 지불을 조율하는 데 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인주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서 이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노동당 39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진명합작은행의 러시아 대표, 또 금강은행 중국 대표, 중국의 본사를 둔 단천은행 대표로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와 또 불법 무기 자금 조달을 담당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안 차단을 위해서 감시와 제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감시와 제재를 통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제 사이버 활동이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서 말하자면 불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는 이런 활동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적발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활동에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국가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움직임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현금화, 가상화폐를 통해서 가령 그 현금을 탈취한다 하더라도 화폐를 이것을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차단벽을 설치해서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이익을 못 보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재의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는 것은 이런 그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말하자면 제재와 감시 활동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재의 효과하고는 별개 부분인데요. 북한은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말하자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 이 대북 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겉으로는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실은 앞서도 언급됐듯이 그렇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린 제재 대상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만 봐도 이 중러 두 나라가 제재 이행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비판했죠. 위성사진 증거들까지 제시하면서 이런 거래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과 맺은 부패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최근에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대북제재 위반인 북한 식당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성업 중인 것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히는데요.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7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뿐 아니라 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갈수록 둔화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대북 제재 이행에서 키 열쇠를 주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런데 특히 작년부터 해상과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관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새로운 선박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작년에만 선박 20척 이상을 사들였고요. 매년 상한선을 초과한 정지율을 불법 경로를 통해 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사치품에 포함되는 주류 수백만 달러어치를 북한이 수입했는데 대부분 중국을 경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담화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일본이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 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본이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더 이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담화를 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북한 당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협상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북한 간의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면서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나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등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발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건 삼가겠다면서도 북일 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선 그동안 거듭 설명해온 바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이 언급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서 북한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이었죠.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서 이 같은 포괄적인 접근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도 이런 일본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왔고요. 특히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편에 서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실종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일본 또 북한 견해차를 좁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일본이 납북자 문제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이즈미 그 일본 총리가 2000년대 초반에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당시 정상회담에서 시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존자 5명을 일본에 송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일본은 여전히 북한에 자국민 12명이 납치돼서 북한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송환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일본이 주장하는 12명 중에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으로 입국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입장차는 좀처럼 해소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지난해 초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뭔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 입장에선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이 관건인데요. 이 문제는 인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적 사안으로도 오래전에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요코타 메고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죠.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의제 중 하나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기시다 정부 또 집권 자민당 입장에선 이 문제의 진전을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외교에도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김정은 정권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한일 삼각공조가 대폭 강화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이 한미일 협력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대화가 진전될 경우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보상이 뭔지를 좀 탐색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아울러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 주요 사안에서 과연 일본이 어디까지 평양에 유리하게 타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북한 정권이 지난 한두 달 사이 매우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시점이 북한의 전통적 형제국이죠. 쿠바가 지난 2월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러시아와는 이미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을 강화해 왔고, 또 최근엔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노동당 대표단을 중국, 베트남, 또 미얀마에 파견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외교 관례상 국가 간의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외교적 결례임에도 25일 담화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먼저 공개했죠. 물론 일본의 반응이 나오자 바로 협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만 첫 담화 당시엔 김정은 위원장의 조바심에 더해서 협상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대일 압박으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29일에 그 담화를 보면 해결할 게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북한도 여전히 일본과의 뭐 협상에 대한 그런 바람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처음 이런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보도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이고요. 아직 두 나라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는 4월 10일에 이제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일 미군 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주일 미군 사령부는 그 말하자면 일본 내 군사적인 역할이 직접적으로 그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시에 따라서 주일 미군 사령부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태평양 함대에 연결된 미군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하고 여기를 통해서 일본과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일본의 5만 4천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 두 나라 간의 군사적 협력과 유대를 점점 더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유사시에 좀 더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한다. 이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과 일본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과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보고서 또 방위백서 등을 통해서 중국을 우리와 우리의 동맹 또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힘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도 지적해 왔습니다. 미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인태 지역과 국제 체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또 선호하는 권위주의에 맞춰 개조하려 한다면서 시진핑 정부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특히 미 국방부가 의회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이 현재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400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중국이 핵 확장을 계속하면 2035년엔 약 1500기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방위백서를 통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그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측면 말고도 중국의 강압적인 무역, 경제 관행, 또 지난 주말이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것처럼 그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갈수록 위력으로 그 상대국을 압박해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빚는 모습이랄까요? 또 게다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사실상 방조해 영내 안보 위기를 조장한다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이러한 광폭 행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앞으로 타이완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그 양국 군사 공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약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임기를 연장하지 못해서 오는 5월 1일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는 소식과 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지원한 북한인 6명과 업체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소식,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 소용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남북한 출신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예술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예술인들이 한국 예술가들과 함께 공연하고 재능 기부도 하는 특별한 예술단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남북한 민족예술단 창단식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 그겨울의 찻집을 아코디언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창단식을 맞아 예술단 단원들이 축하 공연을 한 건데요. 여러 통일단체 관계자와 탈북민들이 모여 예술단 창단식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남북한 출신 단원이 함께하는 남북한민족예술단의 소개, 먼저 김성수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저희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민족 예술단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북한 예술인 분들하고 남쪽에 있는 예술인 분들하고 지금 같이 협력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전적으로 일단 현재는 북한 분들로 주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는 벅차면서도 좀 긴장되고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성수 대표는 오랜 기간 군복무를 해온 군인이었습니다. 전역을 한 뒤엔 우연히 태북민 나향이 단장을 만나게 됐고요. 문화예술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활동을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마음이 맞아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저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의무복무 그거 하려고 했다가 34년 군생활 마치고 이런 길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20여 년 봉사활동을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연을 그런 위주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민족예술단에는 약 20명의 단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탈북 예술인들로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민족예술단이 정식으로 창단하기 전 이 탈북민 나양희 단장과 단원들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예술공연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탈북민 김여화 씨도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단 활동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걸 전공했나면 선전대가 있어요. 저 8살부터 춤을 췄어요. 그 춤이란 게 단체, 학교, 충성의 노래 모임 이런 예술 분야에 제가 좀 아마 이뻤던가 봐요. 학급에서 10명이 뽑아서 그런 춤과 노래를 했어요. 아니, 그런 체제 밑에서 예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선전대로서. 그리고 춤도 추고 토막극, 연극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계기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예술단 활동을 하면서는 북한 실상을 담은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뮤지컬은 왜 하게 됐는가 뭐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두만강을 딱 건널 때 그 실상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형상적인 걸로 만들었어요. 실제 말로서가 아니라 형상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그걸 지금 많이 할 계획도 있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춤과 인기적인 예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 현재 몸에 배어가지고 북한에서의 그 전통춤 물동이 춤, 항아리, 이거 물 길러가는 춤, 그런 민속춤도 많이 인기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여화 단원은 앞으로도 남북한민족예술단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고요. 이 활동이 자신에게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참여해가지고 지금 어전 나이가 어전 70 지났잖아요. 이 단체에서도 병사로 말하고 노병사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실버예술단으로 같이 활동을 했다가 여기 한민족예술단을 오늘 창단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한 단계도 있고 해가지고 특별히 뮤지컬 프로그램 그런 시나리오도 또 우리가 임선이 다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나이도 좀 있지만은 아주 그 의의가 많아요.
또한 2009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강영숙 씨는 북한에서부터 예술 활동에 대한 취미가 있었다고 했고요.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예술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주로 이 무용 부문을 맡고 있어요. 저도 이 무용에 좀 취미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인맥을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처음부터 한 경험에 의하면 열정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하자고 결심하고 부단히 연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못할 일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장고도 좋고 무용도 좋은데 그래도 무용 쪽으로 많이 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이 대표님을 처음 분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분도 있구나. 한국 분들이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 정말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날까지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예술단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들만의 연습실이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드디어 이 남북한민족예술단의 연습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10년 넘어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금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족지 못한 저건에서 하다 나니까 연습장을 우리로서 한 거 없어요. 교회에 얹혀서 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의 연습장을 쓰면서 뭐 시간 몇 시간 써라, 일주일에 뭐 하루만 써라, 지하철 공간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집들이 다 크지 않아요. 집안에 누구니 집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강구하게 했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 열정이고 취미고 하다 나니까 그래도 했어요. 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연습실을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일반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 않은 지하의 연습실이지만 우리인데는 정말 큰 빌딩을 가진 그런 자부심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아직도 무대에 오를 때면 벅찬 감동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나 탈북민 행사에 참여해 공연할 때는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입국을 59, 60세 이때 했거든요. 한 2, 3년 일해서 자식들을 데려오고 나니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그 나이에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정말 이 시장에 앉아서 하루 벌이 하느라고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 군중들이 앞에 나서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나로서도 믿어지지 않을 그런 정도로 감회가 깊더라고요. 순간이 참 감격적인, 나로서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이런 순간은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런 감은 들어요. 특히 탈북민 행사에 나섰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참 잘한다 이러며 그 찬사를 보낼 때 우리 탈북민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 땅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 그럴 때가 제일 감회가 깊더라고요.
현장에는 창단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탈북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탈북 방송인 김충성 씨와 탈북민 전주현 씨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 이렇게 창단이 돼가지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격려도 하고 노래도 한 곡 부르러 왔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공연도 많이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습실 공간도 생기고 또 단원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숙소도 생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니까 여기 남한 사회에서 일단 북한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벌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름에 남북한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단이 그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남쪽 사람들, 여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또한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도 이 창단식에 참석해 축사했는데요. 남북한민족예술단이 통일 역사의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기록하는 멋진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주로 북한에서 온 분들이 북한 예술만을 전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의 예술인, 남한의 예술인이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춤추고 하는 것은 뭔가 통일로 다가가는 하나의 지름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한민족예술단이 출범하는 것은 젊은 세대, 또 나이 먹은 세대, 심지어는 뭐 군인 장병들까지 이분들의 공연을 보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 예술단 출범의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이집트의 중재로 오늘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수십 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오늘 공격이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 무장 세력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협상이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한 하마스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는 아직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채 중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제안 여부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에서 두 개의 주요 병원을 계속 봉쇄한 채 탱크들이 중부와 동부 지역을 포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러나 알시파에서 작전 중인 군이 이 지역에서 총격범을 사살했으며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서 15명의 무장 세력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오악사카주의 한 해변에서 중국인 이주자 8명의 시신이 보트가 전복된 뒤 발견됐다고 현지 당국이 30일 밝혔습니다. AFP통신과 BBC 방송 등은 시신이 전날 발견됐다면서 이 지역은 미국으로 가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중국인들은 여성 7명과 남성 1명으로 28일 과테말라 국경에 치아파스주에서 출발한 멕시코인이 운영하는 보트에 탑승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미국행 이주자들은 다수가 중미 출신들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국적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30일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부활절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은 강복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한다며 이 땅의 평화와 평화를 위해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며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북한의 자유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줬다면서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거듭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해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도어즈 등 세계 기독교 감시 단체들은 한때 평양의 예루살렘성으로 불리면서 부흥했던 북한은 이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해마다 지목받고 있다며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북한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평양 경기를 취소했던 북한에 대해 0-3 몰수패 징계를 내렸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황해도와 한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남과 흥남은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3월 31일 일요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세계뉴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다음